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오는 9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오늘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9일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전통문에서 북남 당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그 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북의 제안에 호응한데 환영한다면서 한국 측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앞서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4일 만에 북한이 이를 수락한 겁니다. 예정대로 9일 회담이 열리면 남북은 지난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에 고위 당국 회담을 개최하게 됩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정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이란 내 5개 기업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불법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이란의 방위산업체 샤히드 바케리 산업그룹의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은 이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동안 이란 정권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며 해외 무장세력과 테러 조직, 인권유린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최근 벌어진 이란 반정부 시위와 무관하다며 이란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이란 시민들을 지지하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으로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어젯밤 카불 시내 바니니 지역의 시장에서 경찰이 주류와 마약 등 불법 판매를 단속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전날부터 시장에서 진행된 경찰 단속에 상인들이 항의 시위를 하면서 당시 경찰과 많은 민간인이 현장에 모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경찰관이 다수 포함됐고 경찰관 27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최근 탈레반이나 IS 연계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최첨단 발사체계를 갖춘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오늘 지난해 3월 중국 군 지도부가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세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군 관계자는 이번 항모의 완성에는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건조 중인 새 항모는 8만 톤급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전투기 발진이 가능한 전사식 사출장치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옛 소련 항모를 개조해 만든 5만 5천 톤급 랴오닝함을 진수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자국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6만 5천 톤급 002함을 건조해 올해 말 취역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항모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은 2030년까지 4척의 항모 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족의 난민 캠프에서 올해 4만 8천여 명의 아기가 태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제아동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난민 캠프 내 임신 중인 여성의 숫자를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위생 상태가 열악한 천막에서 태어날 것이며 난민 캠프에는 신생아에게 특히 취약한 홍역이나 콜레라 등의 질병이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최근 백악관 내부 사정을 폭로한 책 화염과 분노 트럼프의 백악관 내부를 발간할 예정인 출판사에 출판 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가 해당 책을 발간할 예정인 출판사 헨리 홀트 앤 컴퍼니 출판사에 출판과 공개, 배포를 즉시 중지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5일 금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을 오는 9일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창 겨울 올림픽 기간에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간 대화 움직임에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같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모레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회담을 제안한 지 사흘 만입니다. 평창 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5일 북한이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을 오는 9일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0시 16분경에 북측에서 전통문이 왔습니다. 우리 측이 제의한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 제안을 수락을 했고요.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이 전통문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2일,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했었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의 제안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수정 제안 없이 이를 수락한 겁니다. 이와 관련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북한도 회담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측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당국 간의 협의를 해나가도록 신속히 해나가도록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북측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 대변인은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 올림픽 경기 대회를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대변인에 따르면 전통문 명의는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수신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으로 돼 있습니다. 백 대변인은 별도의 사전 실무 접촉 없이 9일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며 회담 대표단 구성 등 후속 절차들은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정부는 회담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회담 준비 절차에 따라서 전략회의, 기획단 회의, 모의회의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 후에 IOC 측과 협의할 부분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백 대변인은 북측도 IOC 측과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남북 간 회담이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담 추진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회담에 임할 것이며 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대표단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남북대화 의제와 관련해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문제를 마무리 지은 뒤 이산가족 상봉이나 군사회담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 회담이 열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당국 회담이자 지난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에 남북한 당국이 만나는 겁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창 겨울 올림픽 기간에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올림픽과 군사 훈련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대의 압박 기조는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전화 통화를 갖고 평창 올림픽 기간에 미군과 한국군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통화 뒤 발표한 성명에서 두 정상이 30분간 통화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올림픽과 군사훈련이 겹치지 않도록 합의해 양국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집중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VOA에 두 나라가 평창올림픽 폐막까지 합동 군사훈련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최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최대의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로 한 내용을 합동 군사훈련 일정 조정보다 앞에 배치해 기존 대북 정책 기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미국과 한국은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급 대표단을 평창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남북 대화와 연합군사훈련 조정 등을 밝히면서 최대 압박기조 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전화통화에서 평창올림픽 기간에 훈련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더는 도발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 기간에 훈련을 연기할 뜻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면 평화로운 올림픽과 흥행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나를 대신해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다며 올림픽 기간에 군사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된다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양국군은 해마다 3, 4월에 방어적 성격의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다음 달 9일부터 25일까지,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패럴림픽은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이에 따라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 뒤에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최근에 남북 대화 기류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줬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 남북 대화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남북 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최근의 남북 대화 기류가 자신의 확고한 대북 정책의 산물임을 강조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실패한 전문가들의 참견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고하고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 모든 힘을 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남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겠냐며 회담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근삼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오랜 긴장 상태에서 대화 국면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긴장 완화 기류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새해 첫날부터 지난 닷새 동안 한반도 정세가 그야말로 숨가쁘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인 1일 신년사를 발표하자 다음 날인 2일 한국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지요. 3일에는 2년간 끊겼던 판문점 연락 채널이 복원됐고 미한 정상은 4일 미한 연합군사훈련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5일에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북한이 아무런 수정 제안 없이 한국의 제의를 받아들인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번 상황 변화에는 미한 군사훈련 연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죠?
물론입니다. 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나 이에 호응한 한국 정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미한 군사훈련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 열린다면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북한의 올림픽 참가도 불투명해지면서 평화올림픽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은 물론 남북대화 전망도 비관적이었을 겁니다.
북한이 적어도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 말까지는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봐도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김 위원장이 한국의 올림픽 개최를 동족의 경사라며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힌 것이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북한이 올림픽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핵심 관심사는 미한 군사훈련 연기와 남북관계 개선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대화로 이어질지 여부 아닌가요?
맞습니다. 연합훈련 연기는 사실 일시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훈련이 예정대로 시작되면 한반도는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고 북한의 반발과 도발이 이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는 한반도 평화 무드를 미북 간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시점까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미북 간 대화를 위한 좋은 여건이 마련되는 것 아닌가요?
패럴림픽이 끝나는 게 3월 18일입니다. 그때까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100일 넘게 도발을 중단하게 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60일간 도발을 중단할 경우 대화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북한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제재 완화와 미한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그 점이 한국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이자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이 북한이 대화로 방향을 튼 데는 분명히 점점 가중되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으로부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압박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도 개선한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북한은 제재와 대화는 절대 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합훈련 연기와 올림픽으로 조성된 대화의 동력을 올림픽 이후에도 유지해 나가는 방안이 있을까요?
우선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미한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시간이 더 있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중단이 지속될 경우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핵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해 북한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지적합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미한 동맹 이간책으로 평가절하하면서 남북대화에도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미국이 대화 지지로 돌아선 배경이 궁금합니다.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 앞서 트위터에 대화는 좋은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을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유엔 총회 미로슬라프 라이착 의장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북한의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의장실은 미슬로프 라이차크 의장과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3일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라이차크 의장은 북한이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가능성을 보이고 대화 채널을 재개하는 등 건설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려는 준비가 된 데 대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자성남 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유엔 총회 의장실은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인 라이차크 의장은 지난해 9월 개회한 72차 유엔 총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과거 어느 해보다 북한의 도발을 성토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북한의 핵 문제와 더불어 인권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란 하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4일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VOA의 논평 요구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Let's continue to see how matters develop, but as I made clear yesterday,
그러면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에 매우 열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움직임은 관련 결의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행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크 대변인은 상황이 진전될 때마다 이를 계속해서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논의를 위한 남북 간 대화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 선수단 참가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IOC는 북한 선수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관한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하려는 한국과 북한의 상호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IOC 대변인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선수들의 평창동계올림픽 정식 종목 참가 허용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IOC는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논의를 지속한다며 올림픽 헌장에 따라 그러한 참가를 허용하기 위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단에 대한 초청을 계속 열어두고 있으며 머지않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크 아담스 IOC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자력 출전이 불가능한 북한 선수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허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올림픽에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런던 올림픽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선수들과 브라질 리우 올림픽 당시 남민 올림픽 팀의 경우가 그러한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IOC 대변인은 또 유엔의 대북 제재를 존중하는 선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경기 연맹들과 북한 선수들의 평창 올림픽 참가 경비 지불에 관한 논의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 공보실은 지난 11월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경기 참가와 훈련 캠프 참여 비용을 대는 문제로 국제스키연맹과 국제빙상경기연맹과의 협의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IOC는 북한 선수들의 여행 경비와 참가비를 주로 지원하며 이는 각 국제경기연맹과 해당 예선전을 주최한 조직들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의 렴데오 김주식조가 유일하게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지만 지난 11월 30일까지 국제빙상경기연맹에 참가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 일반 출전권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참가를 요청할 경우 IOC는 특별 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어 IOC는 사실상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이 사설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간 대화 움직임에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남북 대화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같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4일자 사설에서 남북 간 대화 재개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대화 재개라는 외교적 해법에 많은 위험이 있고 외교가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무기 축으로 촉발된 위기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정권이 과거에도 협력에 대한 대가로 정치 경제적인 양보를 요구했다며 이번에 그렇게 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소한 올림픽 기간 중에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 연기를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가장 큰 위험은 김정은이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데 이용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도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연계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그런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는 사실상 김정은 정권이 조만간 핵을 포기하거나 그럴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긴장을 낮출 수 있고 추가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 같은 중요한 과도기적 조치들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접근법은 제재와 다른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한편 무의미한 도발을 피하고 긴장을 낮추기 위한 단기적인 협상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사설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적어도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물론 김정은의 잔인함과 위협의 역사를 고려하면 김정은의 의도에 대해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고 김정은이 한국과의 대화에 대한 관심 표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사이를 벌어지게 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가 남북 문제 평화적 해결에도 중요하지만 한국 전쟁에서 한국을 지켰고 한반도에 약 3만 명의 주둔군을 둔 미국 역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한국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에서는 한국이 대화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군사훈련 중단이나 제재 불참 같은 너무 많은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 간 대화에 진지한지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제재와 신중한 발언, 협상 등 포괄적인 전략을 주도하면서 이를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남북 사이의 대화가 생산적인 대화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남북 대화가 미국이 포함된 협상의 재개를 위한 길을 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과거 북한은 좌절감을 안겨주는 협상 파트너였고 수년간의 외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 진전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같은 사실들이 추가적인 관여 노력에 반대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위한 여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으로부터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한국이 북한과의 논의 내용들을 미국과 계속 공유하는 한 한국이 그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은 권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이 개통된 것은 대북 압박 캠페인의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남북 간 대화는 성사가 되더라도 올림픽이나 남북 간 현안들을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김정은 측이 한국과 전화를 하고 대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한다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showing the fact that Kim Jong-un's people were willing to pick up the phone and call the Republic of Korea is a strong indication that our maximum.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래된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사실상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반대라고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해온 자금을 차단하고 있다는 증거와 정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끌고 많은 나라들이 동참한 압박 캠페인이 없었다면 남북 간 전화통화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번 대화가 추가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남북의 대화는 올림픽과 일부 남북 간 현안들에 국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understanding is that these talks will be limited. These talks will be limited.
또 미국은 한국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같은 입장인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가 실제로 좋은 일이라는 것에 동의했으며 이웃 국가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나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I was talking about being skeptical, I was referring to we are skeptical as to the sincerity of North Korea having talked.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화 진정성이 회의적이라고 밝힌 부분은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였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목표이며 이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간다면 미국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최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that we are looking forward to participating in the Olympics. We have a lot of athletes who've been training a very long time in order to do this, and they look forward to being a part.
이번 올림픽을 위해 오랫동안 훈련해 온 많은 선수들이 있으며 이들은 동계올림픽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최근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저희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 정책의 청사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거의 실책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 정권의 치명적 약점인 경제를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박형주 기자와 함께 백악관 관리들의 핵심 발언과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 저희 BOA에 이례적으로 대북 정책에 관해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북한 정권이 비핵화 아니면 정권의 종말이라는 갈림길에서 양자 태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끝까지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는 게 핵심입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 스스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 전쟁을 막고 비핵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ell, I mean, the possibility is that North Korean regime recognizes that the continued pursuit.
예, 맥메스터 보좌관은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방법은 강압적인 경제적 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최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이제 백악관이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의 압박 기조로 경제적 측면에서 시간이 북한 정권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두 번이나 이 막다른 길이라는 표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엘리트들 가운데 핵미사일 추구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정권 생존이 최대 목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공개 경고까지 했습니다.
These are the people who have to conclude that it is not in their interest to continue on this path.
네, 북한 엘리트들 가운데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막다른 길이라는 건데요.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이 거의 다 제재를 받으면서 이를 관장하던 북한군 총정치국 등 핵심 부서 관리들이 받는 타격이 크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특히 월급이 아니라 뇌물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북한 관리들은 이 무역길이 막히면서 수입이 줄자 가계는 물론 기득권 유지에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김정은 위원장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의 지적대로 그런 경제 문제가 북한 정권의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까?
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현재는 핵보다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북한 경제와 제재 전문가인 김병현 서울대 교수는 최근 기고에서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지난 7번의 신년사에서 핵이라는 단어를 42번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120번이나 말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대북 제재가 예상치 못한 위력을 발휘하자 올해 신년사에서는 11번이나 이 자력과 자립을 강조할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3일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제재 얘기가 나오면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펜스 부통령과 맥메스터 보좌관 모두 인터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을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re doing more than ever before to isolate North Korea economically and diplomatically. And I truly do believe that
맥메스터 보좌관의 이와 관련해서 중국도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미사일이 너무 많은 진전을 보여서 기존의 쌍중단 주장이 유효하지 않고 이 북핵 문제가 더 이상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북한 대 전 세계 구도로 변해서 중국이 국익을 위해서 제재에 동참하는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워싱턴의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한반도 불안정 위협을 높여서 중국의 전통적인 계산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보다 불안정을 우려해서 제재에 소극적이었는데 전쟁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과거와 달리 대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맥메스터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과의 핵 합의를 자세히 지적하며 부정적이고 나쁜 경험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두 정상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리들은 과거 미 행정부가 강탈과 협박으로 일삼는 북한 정권에 너무 정중하고 유화적인 외교로 접근했기 때문에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세라 해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은 전임 정권의 현실에 안주하려는 행동과 침묵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트위터 발언이 전쟁 등 위험을 더 증가시킨다는 전직 관료들과 주요 언론의 비난을 일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의 많은 언론이나 기성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 외교를 훼손하고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데요. 백악관은 이걸 반박한 셈이군요.
예, 맞습니다. 허커비 대변인 등 백악관 관리들은 그런 안일한 자세가 미국인들의 안전을 더 위협받게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허커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트위터 등 모든 발언은 미국이 겁을 먹거나 약해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인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 역시 3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핵단추를 언급한 것은 미국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위협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resident Trump made it clear America will not be bullied. America will not be threatened. And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by being clear,
네, 과거처럼 말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고 미국은 북한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인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일 트위터에서 남북대화를 사실상 지지하고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은 기존의 기류와는 다른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기류가 변했다기보다는 남북대화 움직임이 대북 압박을 강력하게 펼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산물임을 평가하면서 남북대화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논의로 직결되도록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위터에서 내가 확고하고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 모든 힘을 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남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겠느냐면서 이를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 남북대화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에 대해 백악관과 청와대의 보도자료 톤이 조금 달랐던 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했다면서 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서두부터 최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이런 최대 압박 합의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2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 연휴 동안에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럴 것이라면서 북한의 대화 공세를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단순한 접근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뿐 아니라 강탈과 협박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정권의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야욕을 포기하고 이를 폐기하면 평화로운 해법을 위한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미한 동맹의 단호한 대북 비핵화 입장을 제대로 알리고 또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듯이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결단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네. 펜스 부통령과 맥메스터 보좌관이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대북정책 입장을 박형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 국무부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이 이 명단에 오른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16년 연속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4일 북한 등 10개국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 너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계속 종교나 신앙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다가 박해를 받고 부당하게 기소되거나 투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국무장관이 해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중대한 종교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자로 북한 등 10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된 나라는 북한 외에도 중국과 미얀마, 에리트리아, 이란,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입니다. 노트 대변인은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특별우려국을 지정하는 것은 해당 국가들이 종교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부터 국무부로부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16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거의 모든 종교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인가받지 않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조사와 압박,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주체사상과 수령은 정부와 김 씨 일가 개인 숭배의 중요한 이념적 토대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불과 한 달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조립 건물을 완성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위치한 3월 16일 자동차 공장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조립 건물로 추정되는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위성사진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지난 11월 21일 이 지역을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트럭을 생산하는 이 공장의 중앙 앞부분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세로 약 35m, 가로 15에서 18m며 건물 윗부분에는 크레인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높이는 약 35m로 추정되는데 그림자만 보더라도 파란 지붕의 자동차 공장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과거 사진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대의 승용차들이 주차된 모습도 보입니다. 북한은 이 사진이 찍힌 시점으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11월 29일 평성 일대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발사 직전 3월 16일 공장에서 미사일 조립과 이동식 발사 차량 탑재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조물에서 ICBM을 조립한 뒤 공장 내부에 이동식 발사 차량에 옮겨 실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글로브가 같은 장소를 포착한 지난해 10월 24일 위성 사진에는 건물 자재로 추정되는 물품만이 가득할 뿐 이 조립 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위성사진 분석가는 3일 BOA에 해당 건물을 짓는데 한 달도 안 걸린 건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견된 건물이 동창리 서해미사일 발사장에 마련된 조립 건물과 모양과 크기는 물론 크레인의 위치까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과 에어버스사가 촬영한 동창리 서해미사일 발사장 위성사진에는 3월 16일 공장에서 확인된 조립 건물과 유사한 모양의 건물이 발견됩니다. 이 건물 맨 윗부분 역시 크레인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고 좀 더 낮은 높이의 건물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분석가는 조립 건물은 미사일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고 미사일을 들어올려 조립을 돕는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대테러 외교의 10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꼽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공식 블로그인 딥노트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관련한 10대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그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렉스 틸러슨 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며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틸러슨 장관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 같은 조치가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지난해 11월 20일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 중 하나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꼽았습니다.
But as a result of actions they've taken, including assassinations outside of their country.
북한 정권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해 해외에서 암살 사건을 일으켰다며 이는 일반인들을 위험에 빠뜨린 매우 심각한 행동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조치를 지속적인 대북 압박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에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8년 11월 조지 부시 전 행정부와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지난해 11월에 9년 만에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해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미 본토가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서는 다음 달 9일 개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한을 통해 미국을 봉쇄하는 이른바 통남봉미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통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 압박을 막으려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만만한 게 한국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평창올림픽 어떻게 성공시키려고 가진 그 노력을 다 하는 걸 다 아니까 평창올림픽을 이용하면서 자기들이 요구할 거 다 내놓겠죠.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아라. 우리 민족끼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국을 자기들 편에 미국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그런 대로 가겠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도 북한이 미한 동맹관계 쇠기를 박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접근에 남북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면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추진하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이 생기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대대적인 축제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름값이 치솟고 전쟁설이 나도는 상황에서는 분위기 진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약화시키고 평화 분위기 연출을 위해 한국의 화해의 손짓을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반도 정세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대로 흘러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일시적이나마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미한 동맹의 균열이나 대북 제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제재는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동맹관계를 흔들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 3월까지는 한반도 긴장 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 한반도 정세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될 공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2월 평창올림픽에 참가해 국제사회 분위기를 살피다가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평창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까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화성 15형을 발사한 11월 29일 이후 100일 넘게 추가 도발을 중단한 게 됩니다. 이는 미북 대화 재개의 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앞서 조샘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7일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60일간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북 간 대화가 성사될 경우 이는 6자회담 재개 등으로 이어지고 한반도에는 당분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북한이 추가 도발이나 핵무장을 강행하는 경우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과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했지만 아직 핵무장을 100%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 참가 등으로 시간을 벌어놓고 소형 핵탄두를 10여 발가량 생산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핵탄두를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은 특히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관영 노동신문은 지난달 3일과 18일 그리고 25일 세 차례에 걸쳐 위성 발사가 유엔 헌장이나 우주조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는 합법적 권리 행사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무슨 ICBM 로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평화적인 사람에서는 인공위성이다 그런 그 이름을 붙이지 않겠어요?
만일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 또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북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상황이 그렇게 될 경우 군사적 조치가 포함된 선택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사실상 결정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일단 긴장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핵무장을 위한 시간 벌기에 악용할 경우 다시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개최지인 강원도와 대회조직위원회는 개회식 남북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3일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지원단, 예술단이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특히 개회식에서 남북 공동 입장을 희망했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때 남북 공동 입장이 성사된다면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이후 11년 만에 남북 공동 입장이 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6월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일 한국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피겨빙상 남녀 페어에 참가하면 단체전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추가 독자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제부는 3일 RFA에 지난 연말 취한 조치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스위스는 지난해 말 북한 인사 16명과 기관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당시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등 탄도미사일 개발 핵심 당국자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14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조만간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의 식량 지원을 받는 북한 주민의 수가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실케버 아시아 지역 대변인은 지난 11월 북한 취약계층 56만 명에게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인 10월에 약 83만 명에 비해 33% 줄어든 것입니다. 식량 지원을 받는 주민이 줄어든 것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자연재해 복구 지원을 대폭 줄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은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한 북한의 23개 군에 지난해 9월과 10월 특별 추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올해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15개국을 돕기 위한 사업비로 미화 약 5억 7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과 실제 모금되는 국제사회 지원 금액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며 북한과 같은 모금 부진 국가에는 계획된 규모의 절반 이하의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